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과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더라? 3,000명이나 더해더라. 이 숫자가 교회 부흥에 대해서 뭐 전도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전도 대잔치 이런 걸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을 할때 주로 본문으로 쓰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나가서 전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맞는지 이게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엘에 있는 말씀,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다음에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 내용을 들었더니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37절에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라 그래요?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회개하고 회개하여 맨 처음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맞아요? 죄 사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은 똑같죠? 이게 마치 우리가 회개를 해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어 성경도 영어 성경 NIV나 뭐 ESV나 다 영어로는 for를 쓰고 있어요. 이 앞에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영어로 하면 in order that 뭐 in order to 무엇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for가 because도 because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becau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사함을 너희가 받았으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의 모습인데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했기 때문에요? 통성기도 하면서 주여 삼창 외치고 했기 때문에 회개를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요? 진심이 어디 있어요? 진심이 우리 진심이.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오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가 받는 이 죄사함은 결과로서 받는 거예요. 결과로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결과로 회개도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믿음도 따라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다 결과예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 거듭나게 하시죠.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라 그래서 이 회심이 회개와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오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정말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값없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는 거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 수가 3천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여기에서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볼 때 성경은 모든 성경에서 뭘 증명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완성하셨고 지금은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많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으세요.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로 한마디로 버라이어티 하신 분이란 말이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양선과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다 적으면 하늘이라도 멍 다 적을 수 없다. 이 땅에다 쌓아둘 것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풍성하신 분이에요. 요만큼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아쉬울 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고 계신 일을 배워가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야, 너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와 누가 잘하나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냉장고도 한 대 줄게. 이렇게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도를 그럼 왜 시키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하는 게 편할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야, 내 백성들은 내 앞으로 다 와라! 하늘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다 올 거 왔는데,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는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서 왔다는 것을, 야, 우리 스스로고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그걸 한 사람이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얼마나 감격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근데 우리는 귀찮다고, 아니면 안면이 창피하다고, 내지는 아유,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 일을 우리한테 시키신다고요.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경험하라고. 왜 자꾸 버리세요? 남한테 주 넘기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너무 편하다면, 뭐에부터 시작해야 되면, 내가 정말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에 찔림도 없고 너무너무 편하고, 전도를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성경을 안 봐도 너무너무 편하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오늘 이번 주일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 스포일러군요. 주일 설교에 대한 스포일러였습니다. 그럴 순 없단 말이죠. 성도가 아니든가, 성도라면 거기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거룩한 근심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부딪힘과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어서는 성도라는 마음이 말을 할 수가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그냥 목사 얼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잖아요, 주일날. 주일날이 예배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의 육체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전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긴 하지만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속한 곳이 어디냐? 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거기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거든요. 장자의 총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 모임에 우리가 공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 장자들의 총회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뭐 시간이 달라든 영원한 시간 안에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안에서 예배할 때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시는 그 찬양과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도 그 찬양에 합해져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기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하고 있는 것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장제의 총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자의 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늘의 복을 내가 지금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에 목숨 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3천이나 늘었대요.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들을 1당 100, 뭐 1당 1000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 드릴게요. 자, 숫자가 3천이나 늘었어요. 설교할 때. 구약에서 숫자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누구의 얘기일까요? 아자로 시작합니다. 네 글자.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이 어떻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숫자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별처럼 많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체적으로 보여준 건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난 주일날도. 바로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녀였죠.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 가지고 무슨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런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그게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약속의 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지난주에 찾아봤나요? 이거? 주일날? 갈라디아서 5장. 아,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누군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약속의 자녀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이삭도, 이삭은 뭘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열두 지파들로 얘기되는 열두 아들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림자의 반대가 뭐예요? 본체죠. 본체.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보여주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다 이루셨어요. 약속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완성되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야, 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들도 하나 바치지 못한다. 아들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죠? 안 죽었어요? 죽여드려요? 우린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완성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의 완전체,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이제 어깨에 이제 뽕 좀 하나씩 넣으시고 어깨를 좀 피시고 해도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와, 나도 다윗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뭐 솔로몬 같은 지혜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속한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유익하니란 말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죠.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42절입니다.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이게 일어날 때 3,000명이라는 것, 그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3,000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5,000명? 10,000명이면 어때요? 이 모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가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겠죠. 말씀은 물론 구약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7장 가서 스데반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는 거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이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 안에 부딪혀서 여러분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야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어떻게 해서 받아서 그것을 힘입어 살겠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깨지는 고통과,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녹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주인이고, 그러면 나는, 주인의 반대는 뭐예요? 종님? 아니요, 종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을, 삶의 모든 가치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시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라고 하신 말,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죽어서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그러면 뭘 보이는 삶을 사나요?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증거하는 삶, 이게 말씀이 주인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한다. 교제함으로 그러죠. 맞나요? 교제한다. 이 교제는 사실은 앞에 그 정관사가 있어요. 더 교제예요. 그 교제란 말이죠. 그 교제. 그 교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이 방언으로 여러 사람의, 각각의 온 사람들의 언어대로 들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방언이. 그러니까 방언이 함께하면서 모든 지역 것들을 다 해소시켜주는. 창세기에 쓴 그 바벨탑의 저주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교제의 모습이 사실 처음 나타난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문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사실 이 교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했던 그 만찬의 교제도 있죠. 거기서 뭐 성찬식으로 했던, 여기서 다음번에 이제 떡을 떼면서 성찬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지만 그 성찬의 그것과 연관이 물론 되는 것이고, 교제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함께 나누는 밥상 공동체로서의 교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 그냥 점심 식사하면 되는데 애찬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교제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안타까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맛있는 밥을 못 먹는다, 이것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교제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 밥이 짜네, 뭐 싱겁네, 이런 걸 훨씬 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그 나눌 때에 그 같이 나누는 그 기쁨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눌러가는 거예요. 이게 수가 증가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느낄 때 여러분 안에서 3,000명, 5,000명, 10,000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떡을 뗀다고 얘기했어요. 떡을 뗀다는 건 당연히 성찬의 의미를 잇겠죠. 성찬은 그저 물론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애찬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애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함께 애찬했던 거거든요, 이 성찬이. 그러니까 결국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항상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그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끼리 더 자주 만나서 교제를 나누시고 식사 교제를 나누세요. 성도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의 뭐 개인 취미 생활이 방해된다면 좀 줄이세요. TV가, 드라마가, 뭐 영화가 이런 것이 방해를 준다면 그걸 줄여서라도 성도와 만나고 함께 식사 나누고 이야기하고 삶에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네 번째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서로 알아야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나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아픔을 나누고, 근데 우리는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이야기하면 자기의 약점이 잡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 좀 잡히시면 어떠냐고요?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도 빠르죠, 소리만 질리죠, 성격은 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것과 싸우고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아우 저 목사는 쫓아낼 구실로 삼지를 말고 그런 걸 서로 연약을 감싸주고 돕고 또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본받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알았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보내드린 글귀 있잖아요. 일부러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오로지 기도에게 힘쓰겠다라는 다짐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성도가 이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성도와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시란 말이죠. 이게 숫자가 느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3천명, 5천명, 만명인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또 어찌하든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눈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함께 모였을 때 그 말씀에 힘입어 떡을 떼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붙들어주기 위한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나갈 때 우리 안에서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매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애틀랜타 남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정말로 평안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